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메탈 기어 솔리드 1 디스크 2로 이어집니다. 자, 레트로 피플 디스크 2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방영이 되는 시기가 2024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원하시는 바를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건강관리도 신경 쓰시면서 네,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주세요.
세뱃돈이요? 갑자기요? 이렇게 긴 빠지게? 네. 밥부터 사주고 하면 안 될까?
주셔야 될 타임. 나도 배고파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내가 저기 1,000원 줄게.
가서. 참 나는 저렇게 1,000원까지도 안 바랬는데.
아 그래?
네.
아 그러면 말아요. 말았던 말 사견입니다만 저희가 로그아웃 스테이지 녹음할 때 카르마 씨가 저희한테 선물 하나씩 주셨는데 그거에 답례로 저도 여러분들께 저기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기프티 이렇게 주고 나는 게 좋으니까. 예. 요치 씨 질문하시는 겁니까? 파리뻐근 하신 겁니까?
파리뻐근 해가지고
계속 헷갈려요. 네. 이렇게 드시는데 아 질문 아닌가?
약간 뭔가 발언권을 주세요 하고
발언권을
되는
건가?
아 오늘따라 자세가 좀 불편한지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했더니
약간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언제 빼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메탈 기어 솔리드 1 디스크 2로 이어지기 앞서서 예, 미미 씨 광고 타임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레트로 피플입니다. 야, 그나저나 이제 2024년이 됐으면 이제 광고도 좀 녹음해야 되는데. 네.
아, 리뉴얼 하나요?
아, 리뉴얼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합시다.
아니죠, 본인이 하셔야죠.
왜죠?
칙칙하잖아.
남자 무슨 더 듣고 싶어 합니까?
더 듣고 싶어요.
기는 할 텐데 이제 이 정도 기간 했으면 이미 자리가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내 목소리가 뭐 강수진, 남도영 이러면 몰라.
그러니까. 새로운 되지. 사람이 해야 되는
여기서 누가 새로워.
아니면 저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로치 씨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방법이.
로치 씨도 예전에 그 타 채널에서 몇 번 광고하셨는데 뭐 해보죠. 하여튼 해보긴 해볼 수 있는데.
발성 좋은 분 많잖아요. 뭐 뿌락지님이나 저희 많잖아요.
아, 그 옆 동네 계신 분을 왜 여기까지 불러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새해 목표 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오래 가고 좀 건강하게
그렇죠.
바퀴벌레 얼마나 건강합니까? 로치란 이름이 사실상 그 어원이지 않습니까?
야, 오래 가는 건 공감하겠는데 건강한 것까지는 공감이 안 된다.
아니, 바퀴벌레 자체만 보면 얼마나 건강하네.
아니에요. 전 안 건강해요.
그래.
그 차라리 각각 사람 다 버전별로 녹음하고 필요할 때 골라서 써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적으로는 댓글 쓰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
댓글도
거죠.
녹음해서 다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품질을 세 가지 뽑아봤더니 아 여기는 이제 납품 불량 받았고 여기만 이제 유일하게 승인 판정 받을 수 있던.
그나마 간 거지. 자 어쨌든
없어.
뭐 예, 사답은 여기까지 하겠고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10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게 많습니다. 아 아무튼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대적인 것과 시각적인 걸 했다면 이제는 게임과 재미적인 면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게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이 메탈 기어 솔리드를 이야기했는데 니네들 스토리 너무 지나가는 거 아니니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스토리는 사실상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스토리적인 관점을 좀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솔리드 스네이크 사과에서는 메탈 기어 솔리드 4 얘기할 때가 오히려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게 그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모든 프랜차이즈를 정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면서 연결하는 게 납득이 돼서 사실상 그냥 오늘의 스토리는 중요 대목만 좀 설명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게다가 이거 사실 스토리 얘기 제대로 하려면 저 메탈 기어부터 해야 되더만요 저거.
네, 이게 되게 이어지고 이어지는 스토리라서
그 옛날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게임? 근데
뭐요?
메탈
기어 솔리드 4요?
아니요 메탈 기어.
메탈 기어요? 그 대기 사신 마스터 컬렉션이 있잖아요. 아~ 뭐 하신 거예요?
단어로 단어로 되고 있는 또 우주 차원을 넘어서 아주
그
그냥.
게임 메탈 기어 솔리드 앞에 1만 열심히 죽어라 팠는데.
메탈 기어랑 메탈 기어 2 솔리드 스네이크 있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많이 좌르르 깔리더라고.
그니까 있어요. 예, 다운 받으신 다운 컨텐츠로 아마 기본 제공될 텐데 받으시면 돼요.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쫘르륵 흘러가고 있는 레터 피플 메탈 기어 그 솔리드 1편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관심 좀 갖자 이겁니다, 니마.
일단 나는 그게 좀 그랬어요.
그래요. 항상 뭐 그랬던 거죠. 게임적인 면에서 메탈 기어 솔리드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저요. 제가 먼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갑자기 저요 그랬더니 정적이 흐르기 때문에.
아니, 지난번에도 할 거 없는 사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부터 했지 뭐.
그래요. 제가 없으니까는 할게요. 좀 아 이때 그 약간 오픈월드 게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에 오픈월드 게임 같은 느낌?
야, 약간 그 느낌이죠. 이게 오픈월드까지 아니고 그 전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요즘 시대에서?
세미오픈?
세미오픈 정도. 세미오픈.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라운드 제로 정도 크기 같아요. 맵 크기로 보면.
그게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워낙 표현할 수 있는 맵 구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게 궁금하긴 해요. 이게 메탈 기어 솔리드 4에서 네 번째 챕터에 보면은 이 섀도우 모세스를 다시 가는 기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메탈 기어 레이랑 고장난 메탈 기어 렉스랑 대결하는 신도 있어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건데 그러면서 그 다시 이제 그 당시의 그래픽으로 구현된 섀도우 모세스가 나오거든요. 되게 좀 추억이 많은데 궁금해지긴 해요. 요즘 기술로 만약에 지금 이제 가장 디폴트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은 팬텀 페인인 거잖아요. 팬텀 페인 정도의 기술력으로 섀도우 모세스를 구현했으면은 얼마나 넓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 스탠딩 정도의 기술력을 했다면
아 그럼 너무 넓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진짜 막말로 하늘만 안 날 뿐이지 여기저기로 진짜 다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꽤 많은 초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의 이제 요소들이 더 들어가겠죠. 지금 그때로 맞으면은 보통의 관점에서는 그 루트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루트가 정해져 있고 그 루트 또한 들어가는 입구도 뭐 개구멍이 A냐 B냐 뭐 이런 루트 정도가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정식 문으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앞서 디스코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그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냐 뭐 요 정도가 있을 텐데
벽을 뚫는 남자.
요즘 기술로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면은 좀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요소가 많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답이 아마도 그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나오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뭐가 나온대요?
뭐가 나와요?
그 메탈 기어 솔리드 3의 리메이크가 나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나오는데.
에이, 기대 안 된다.
델타였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에이, 국장님 또 하겠네, 그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리얼 엔진 5로 개발된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나미에서 개발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되게 유명한 외주 개발사가 있습니다. 그 외주 개발사랑 협업해서 하는 식으로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외주 개발사가 아마 버추어스 뭐라고 하는 회사로 기억하는데
근데 오히려 외주라고 하니까 신뢰가 가네요.
그 외주사에서
외주라고 네. 하니 더
아 세계 최고에서 코나미가 아니라 네네네네. 외주라니
좀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버추어스라는 회사를 참고로 이게 좀 얘기 드리면 이 회사가 작진 않습니다. 임직원 수가 2,500명의 거대한 회사고요. 본사가 싱가포르였지만 지사가 꽤 많습니다. 뭐 서울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뭐 더블린, 몬트리올, 파리, 리옹, 도쿄, 상하이, 청두, 뭐 밴쿠버, 호치민, 쿠알라룸푸르 등등에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지사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공동 개발도 하고 외주 개발을 전문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외주 전문 업체입니다. 코나미의 메탈 기어 남아있는 개발팀이 감수 정도 하는 느낌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좀 밸런스 맞춰가는 좀 느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의 개발력이 나쁘진 않다 보니까 일단 지켜보곤 있다 정도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 초반부터 좀 친절하지가 않은 게임이어서 저는 그 사갖고 오는 내내 공항 가는 길 타고 오는 한국까지 오는 길에서 저는 그 설원을 열심히 달렸답니다.
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올라와서 그 설원 첫 번째 씬.
네.
사실 거기서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리긴 하죠. 그 개구멍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어디로 가라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심지어 애들이 안 죽어요.
아, 죽일 순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무기가 없어서.
네, 사실.
목 졸리고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르가 예? 죽일 생각하고 가면 안 되고요.
맞아요. 그거는 좀 피해 가야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런... 잠입이니까 어떻게든 돌아보자 그랬는데 얘네들 무슨 레이더 달린 것 마냥 자꾸 내가 가는 길만 자꾸 쳐다봐.
근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도 바보 같거든요. 그게 아직도 무식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에 살짝 사족되면 아까 그 설원신에서 보면은 보통 주로 많이 가는 데가 2층 내진 1층 개구멍이잖아요. 그래야 다음 경납고로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 설원에서. 근데 거기 이제 1층에 있는 개구멍 같은 경우는 그 적이 있는데 그 적이 아마 그 방법이 할 때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는 못 했어요. 체프 그레네이드 던지면 카메라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감시 카메라가 마비될 때 네? 거기서 그 어느 일정 부분에서 포복으로 벌써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내가 그 적하고 마주친 건데 걔가 인식을 못하고 포복으로 기어가는 그 순간에서야 어? 뭐야? 이런 느낌으로 반응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게 어떤 구역에서는 되게 어이 똑똑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야 이거 왜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게임을 처음 했을 때는 뮤뮤님하고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이 지금 말에. 왜냐면은 아 정말로 너무 초반이 빡셌어요. 그 맞아, 애들이 어, 높은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저도 이 게임을 세 번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세 번 하고 이제 영문판으로 하다가 일본판은 하도 이제 시간이 안 나가지고 공략을 보니까 그 공략하신 분의 말이 아 여기 은어 중에 이 병사들 이름이 개놈인데
맞아요 개놈 병사요
개놈 같은 자식들 막 이런 말이 있다
아하, 예,
뭐지 맞아요. 했더니 애들이 나중에 가니까 저도 느꼈는데 처음에는 좀 똑똑한 줄 알았던 애들이 좀 나중에 가면 좀 멍청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오히려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레이더만 진짜 오히려 너무 정확한 거야 레이더에만 진짜 딱 벗어나 있으면
요 구간 어. 안에서만 보는데 그 딱 그 시야 안에서 막 안 걸리면 된다는 건 안 돼 희한하게 나는 그러니까요. 자꾸 왜 귀신같이 걸렸을까요?
이상하게 딱 그 애들 움직이는 패턴만 알면은 바로 그냥 옆에 붙어 있어도 인식이 안 되니까
맞아요.
야 참 그러니까 아 이런 멍 아이 똑똑한 줄 알았대 이런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아 얘 어디 어디 나왔어 아주 아주 우수한 놈이야. 어 잘 잡아 해가지고 딱 들었더니 어 이럴 줄 몰라. 딱 그런 어. 애들이 참, 오.
아, 그런 거 있죠. 저도 이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 물이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서
네,
이제,
네.
그,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나 보이기만 하면, 삥! 하면서 바로, 그, 빨간불 들어오고. 그
아, 예. 네,
제가
경고하면.
후세대 나온 게임들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예상을 못 했는데, 뭐, 의심하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오케이, 너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아, 왜 이렇게 빨라? 이랬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냥 대충 숨어도, 이 상자 위로 머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즘 게임이면 바로 들켜요.
맞아요.
근데 얘는 안 들키더라고요. 상자 위로 머리 이렇게 나와, 제가 잘못해서 섰어요. 딱 보고 있는데, 그 특히 그 처음에 이거 권총 찾을 때
아 소콤 했나?
네. 네. 이때 이제 트럭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실수로 이렇게 일어섰거든요.
네.
이게 인식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소콤이 있는 장소가 그 아까 설원에서 경납고 이제 개구멍 1, 2층으로 나뉘는데 보면 그 한 대가 중간에 서 있는데 거기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
그, 거기 있는데 거기서 찾을 때 보면은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인칭이 되잖아요. 1인칭 봐도 몰라요.
그래서 좀 네. 바보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은 진짜 야 이게 기술이 많이 달라져서 진짜 야 이런 차이가 있구나 싶었던 게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래서 막 쫄깃쫄깃하게 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히 파악하면 야 이만큼 쉬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펜터페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펜터페인 같은 경우는 더 전방위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들키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그 낌새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흔적이랑 그거를 발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의 그 장치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경보체제가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어떤 지역에서 경보가 울렸더라도 그걸 다 소진을 다 해결을 하고 갔다고 한들 다른 데서도 그게 아직 유효하다면 다른 지역에 갔다 한들 그 경보가 어느 정도 발령이 된 상태에서 애들이 주의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경보태세를 갖추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엑스트라 레벨로 가면은 뭐 그런 게 있는 거였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기본적인 노멀 난이도에서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거의 뭐 그냥 뭐 지나가면 아무리 경보가 울려도 그냥 대충 씹고 지나가면은 그냥 다음 스테이지는 뭔 일 있었나 싶은 정도로 그냥 가버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럼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생각보다 발전을 안 했어요.
어떤
경비병들의 인공지능이 요즘 봐도 좀 바보 같거든요.
아.
오히려 팬텀 페인이 약간 2015년 기준이면 독보적이었어요. 나중에 뭐 레드 레드 리뎀션이나 지금 현재 나온 뭐 발더스 게이트 이쯤 되면 이제 그 경비병들 AI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 뭐 유비소프트나 이런 거 잠입 게임 생각하면 아직도 바보 같거든요. 그래서 와 이때에서 아직도 진화가 덜 됐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어쩌면 제작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스토리를, 스토리를 살짝 곁들일 거지만 이 병사들의 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의 정체면은
테러리스트요?
이 개놈비 그러니까 이 그 게임상에서 스토리가 나올 때 마지막 전투씬에서
유전자 조작이요?
네, 거기서 나오는데 유전자 조작에 좀 약간 덜 떨어진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약간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어떻게 끼워 맞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든 전 변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제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 결합이 있어서 못 보는 거지 않냐.
근데 뭐 어쨌든 이 게임의 테마 자체가 유전자라는 테마였으니까 뭐 그거를 빗대서 표현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무서운 아이들 계획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거잖아요. 솔리드 스네이크도 그렇고 리퀴드 스네이크도 그렇고 사실 한 명만 더 가면 이제 솔리더스 스네이크라고 다음 편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세 명이자 앙팡 테러블이라고 해서 이제 무서운 아이들 계획 이거는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 3를 넘어가서 거기 이후의 작품이 되면은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뭐 제로랑 이런 사람들이 엮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얘기까지 발단이 돼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길어요.
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라는 그 테마는 굉장히 메탈 기어 솔리드에서는 좀 중추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체가 관통되는 스토리이기도 했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번외적인 얘기로 약간 그 재미적인 거라면은 이 게임에서는 좀 약간의 그 특유의 코믹 요소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의 비기 요소들을 좀 적극적으로 심어놨다는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면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를 그 기억에 남으시는 것들이 보스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이코메티스 보스전을 생각해 보면 제일 많죠. 블랙아웃이 되는 신이라든지 블랙거아웃 막 하면은 이제 비디오를 히데오라고 표현해가지고 잠깐 이제 그 정전하면 저는 그거 처음 해봤을 때 뭔가 싶었거든요. 처음에 맨 처음 플스 원으로 그거를 할 때 블랙다웃 딱 하니까 화면이 삐 하면서 거기 있네. 근데 비디오가 아니라 히데오래. 뭐야? 이러고 있다가 이제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시작을 하니까 어이씨 뭐야 하면서 이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씬은 다시 봐도 참 굉장히 웃기게 표현을 했다.
아 근데 진짜 히데오 아저씨 자기 이름 넣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 나 설마 1편에도 있는 줄은 몰랐어요. 바이 히데오 코지마가.
아 저는 내가 오히려 그 장면 보고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진짜 어릴 때 해가지고 했으면 텔레비전 한번 두들기든 오락기선 한번 뽑든 그랬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갈 뻔하다가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처음에 블랙아웃에서 삐 하길래 글씨는 틀린데 뭔가 밖에서 뭐지 하면서 그 앞에 보통 이제 옛날에 AV단지를 꽂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잠깐 빼보려고 하는 순간에 게임이 시작되길래 어이씨 뭐야 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야. 약간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고 뭐 그게 뭐 사람마다의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치 씨의 발언은. 그리고 이때 비기가 있잖아요. 그 스위치판이나 뭐 플스판이나 이런 데 이식된 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P 컨트롤러를 2P로 옮겨서 하면은 난이도가 확 낮아졌잖아요. 사이코 벤티스전이.
그런데 에이스턴트 못 맞추는 거 아니었어요?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1P로 계속하면은 못 깨는 거지 않냐라고
거의 못 깨는 수준입니다.
아 왜냐면 저도 그게 거기서 되게 막혔었거든요.
네, 진짜 막혀요. 저도 맨 처음에 모르고 했다가 안 맞아요.
아니 쏴도 안 맞으니까
안 맞고 다 피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였는데 나중에 공략집 보니까 2P를 꽂으래요. 이게 뭔 소리 하고서 그 화면 나올 때 꽂아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지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러지? 막 잃어버리잖아요. 이럴 수가 없는데 막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비슷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걸?
비슷한 장난이 하나 고의예요. 더 있는 게 그 메릴 주파수도 그 패키지 뒤에 보라고 하잖아요.
아 아니 메릴이 아니라 나스타샤 로마노프라고.
뭐 메릴도 있지 않아요?
메릴은 아니고 메릴은 알려주고요. 나스타샤 로마노프 주파수만 그 케이스 뒤에 있었습니다.
나스타샤 로마노프.
나스타샤 로마노프.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요?
네.
아, 맞긴 하죠.
아, 예. 그래요, 예. 그, 나스타샤 로마넨코. 정확하게는 로마넨코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잠깐 얘기가 나와요. 대화 속에서 나오는데, 이때, 이게 누구한테 나오냐 했더니만 아마 제 기억상 그때 탱크전 전이었나? 아마 그 탱크전 전에 나스타샤 로마노프한테 뭐 무선 쳐봐라 이러면 뭐 어떤 정보랑 이런 걸 알려줄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주파수 정보를 안 알려줘요. 보통은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안 알려주는데 이걸 이제 아니면 먼저 걸려오거나 걸려서 내가 그렇죠. 안 거나 근데 나스타샤 로마넨코는 안 알려주고 안 걸어요. 무전을 쳐야 되는데 이 무전 정보가 예전 PS1 때 나왔던 CD 케이스 뒷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크린샷으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알아야 되고 인테그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크린샷만큼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품 사란 소리죠.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약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비기 아닌 비길 수 있어요. 뭐 그것도 한편에 머리를 잘 썼다면 머리를 잘 썼다라는 방법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고 지나가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마치 파판 세븐 때 빈센트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깰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렇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알고 나면 좀 더 도움은 된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빈센트는 뒤지기라도 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 이것도 뒤지면 찾을 수는 있죠.
아 그렇죠.
어.
예,
찾을 수는 있어.
주파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그렇죠. 140부터 시작하면은 네, 한 진짜 10.5위까지는 계속 당겨봐야 되니까 네 아, 1.5위까지 계속 당겨봐야 되니까 예 하여튼 빡셌을 텐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진행했던 게 있다. 뭐 그런 비기 가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그 사이코멘티스즈는 확실히 많았는데 그 메모리 카드 읽기 신공이 있었죠. 그 메모리 카드 읽기 신공은 뭐였냐면은
메모리 카드를 읽어요?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사이코멘티스가 나왔을 때 나는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맞아요. 이게 거짓말 같나? 자, 너의 성격을 알려주마 하면서 처음에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그때까지의 플레이 성향이 반영된 정보를 알려줘요. 몇 개의 문항으로. 네, 마치 이제 그 혈액형 특정 같은 느낌으로 구분해놓고 이제 어떤 형태로 많이 했냐. 얘가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 갔냐. 아니면 뭐 잠입으로 많이 갔냐. 아니면 뭐 빨리 하는 편이냐. 아니면 섬세하게 하는 편이냐. 이런 정보를 좀 모아서 얘기해주는.
아, 이 시리즈 맨날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심지어 만약에 데이터를 세이브 안 하고 가면은 넌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거짓말 같나. 너의 성향을 알려주자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플스1은 메모리 카드를 썼었으니까 그 메모리 카드에서 다른 게임들은 모르겠지만 코나미 게임, 코나미에서 발매했던 게임들의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몇 개의 이게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뭐 우와. 대표적인 거에서 많이 나온 거는 뭐 유형 여러 가지인데 코지마 히데오 게임들 뭐 두세 개가 모여 있으면은 너는 뭐 코지마 감독의 게임을 좋아하는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거기에 이스터에그 하나 들어가죠. 그 코지마 감독 목소리가 잠깐 나옵니다. 뭐 이츠 마리가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잠깐 또 나와요.
아
그 저기 어디야 저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게임 만드시는 개발자 아저씨 있잖아요.
금강선
그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김택진
맞아요. 그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연애 시뮬레이션은 뭐 연애 시뮬레이션을 좋아하는 거, 뭐 슈팅 게임을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읽어줘요. 이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PC판으로 이식됐을 때는 이 요소는 삭제가 됐었습니다. 아. PC판이 이제 메탈기 솔리드 발매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크로싱 계약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이식을 해줬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좋았던 거는 해상도가 거의 두 배 이상 업데이트가 됐고 업스케일링이 됐고 여기에 이제 좀 쉐이딩 효과도 잘 들어갔었습니다만 이런 야리꼬리 요소는 좀 빠졌습니다. 다 빠졌고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 딱 할 때 원래는 이제 까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기본 화면 그 배경에서 잠깐 프리징이 되는 걸로 멈추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사도 다 빠졌다고 알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마스터 컬렉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마스터 컬렉션의 메탈 기어 솔리드 1에 들어가시면은 그 옵션 항목에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해서 옵션이 아니라 진입하기 전에 이제 뜨잖아요. 그래픽으로 떠 있는 그 게임 스타트를 이제 뭘로 할 거냐를 고르고 나서 이제 그 메탈 기어 솔리드 1이 불러와지는 구조인데. 그 불러와지기 전에 메뉴에서 옵션을 들어가시면 이 메모리 카드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거를 넣어줬습니다. 이 이식해줬던 회사에서. 그래서 코나미사에서 그때 당시에 발매됐던 그 메모리 카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복사로 이렇게 넣으시는 걸 하시고 나서 그 사이코 밴디스 전에 들어가시면 그 이제 대사가 다 나옵니다.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봤죠.
그랬더니 얘기해줘요?
해줘요, 예. 네, 그리고 다 해주고 참고로 이제 그 EP로 바꾸는 컨트롤러 신공은 그 게임상에서 이제 잠깐 포즈가 아닌 옵션을 불러오는 포즈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르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옵션을 바꾸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설정을 EP로 바꾼다는 걸로 교환하시고 다시 게임에
그렇죠.
시작을 하시면은 EP 컨트롤러로 이제 저희는 바뀐 게 없지만 시스템상에서는 EP 컨트롤러로 바뀐 기준으로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확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게끔 재현은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이식작으로 볼 수 있는 PC판의 경우는 이게 다 삭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무래도 PC에서 컨트롤러 1, 2를 그때 당시 생각에는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야,
아무래도
마우스뿐인데. 예.
그리고 아니, 사실은 좀 그 저기 그 숨겨진 요소가 좀 신박하잖아요. 이 컨트롤러 바꿔서 처리를 이 단순한 걸지 몰라도
지금 만약에 말하면은 아니 그때도 지금처럼 중간에 해가지고 컨트롤러 몸만 딱 바꾸게끔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넣어줬다 안 넣어줬다로 하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누가 먼저 바꿔서 해봤을까?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있어요. 왜요? 아까 공략집을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무전 한 통화 때리면 됩니다. 그럼 알려주던데요?
그래요?
예. 네.
아, 무전상에도 맞아 힌트 줘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무전을 안 때리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 무전상에서 되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하다 보면은 이 무전량이 많긴 한데 의외로 잔 정보들을 엄청 줘요.
아, 그 대령님 있잖아요. 대령님이 정보 다 줘요.
아, 맞아요. 그때 바로 블랙아웃 들어간 다음에 시작할 때 무전으로 때리면 노하우를 줘요.
스네이크. 지금 빨리 EP 컨트롤러를 바꾸게. 그래야 돼.
갑자기?
그런 게 나와요.
설명을 해줘요. 이제 생각을 EP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총을 맞으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좀 황당했었죠.
진짜 이 그렇죠. 게임 대사량 진짜 어마무시하다니까요. 야,
텍스트가 진짜 어마무시해.
아니 정말 앞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 말이.
그렇죠.
그래서 끝나나 보다 했더니 다른 누가 또 무전을 걸어? 또 그래서 거기서 또 한 10분 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게임은 아마 마스터 컬렉션 2편 나오고 나서 좀 오랜 시간 뒤에 하겠지만은 말씀드렸던 메탈 기어 솔리드 4 보시면 엔딩만 30분 넘어갑니다.
아우.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실제 게임 분량은 없고 컷신이 그렇게 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해되는 거는 그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메탈 기어 사가를 다 거기에서 정리를 하려면 그
내용을
그쵸 떡밥 뿌리고 있었던 이야기랑 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랑 이런 걸 다 정리하려면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
이 타임라인이 191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의 시작을 거듭해서 가면은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죠. 예.
사실 이 메탈 기어 솔 저는 이 메기솔 1을 딱 하면서 느낀 거지만 얘는 도대체 액션을 가장한 미연식 게임 아니야 이 생각이 좀. 근데... 많이 들었어.
아, 그거 야, 신박한데 진짜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파수가 전 처음에 아 이거 그냥 세이브만 하면 되고 아 뭐 있을 필요가 있어 이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사이코멘티스 그 편만 생각하면 제가 거기서 한 시간을 잡았어요. 로치 씬 아실 거예요. 제가 약간 그 아, 아까 왜 그 이 게임에 오토 조준 그 있잖아요.
네네.
아 그 뭐였죠? 저한테 맨 처음에 그 라오 네. 하기 전에. 아니, 재밌다고 본인 되게 좋아하시는 게임 있잖아요.
라우어
언차티드요?
언차티드 할 때 자동 조준을 추천했는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아, 라우어 게임이 자동 조정되는 거야?
네, 라우어 때도 그거 다 끄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게임은 근데 약간 필요해가지고 안 하면 너무 안 돼서 하기는 했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죠. 이게 컨트롤 안 바꾸면 안 맞아.
맞아요. 예, 안
그래서
맞아요.
그걸 깨겠다고 한 시간 동안 진짜 하다가 진짜 한 번은 너무 이게 열이 받다가 우연히 그냥 그
무전을 봤는데
무전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 아, 무전을 보긴 봤는데 이게 샷건이라고 하죠.
아,
나도 이게 나왔는데, 아니 그 그 샷건 말고 이 키보드 내려
키보드 샷건을 하셨는데 무전 화면으로 연결이 돼서.
돼서 갑자기 거기서 얘가 말하는데 처음에 짜증이 막 나서 안 들을 법했는데, 이게 왜 나와 이래가지고. 아,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정보를 주니까 이게 뭔 소린가.
아,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되게 잔재미가 많은 게임이에요. 근데 미연시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약간 그 캐릭터마다 밀당도 좀 있어요.
아, 계속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제가 재밌는 요소 하나 기억나는 거는 메리리링한테 무전을 해가지고요. 세이브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네, 세이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세이브 안 한다 하면은 설명해주고 막 가요. 이걸 5번 하잖아요?
네.
그럼 메이링도 그 이후부터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세이브 할 거냐 말 거냐 이 마크만 나와요.
아, 나도 해볼 걸. 또 개 짜증난
세이브를 하잖아요.
얘 네.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세이브를 하면 보통 같으면은, 그래, 수고해. 뭐 아니면은 방금 말씀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그냥 딱 거기서 끝인데,
얘는 무슨 뭐 중국 속담, 뭐 명언 막 이런 거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뭐가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네, 맞아요, 맞아요.
톡톡 던져줘.
아니, 저 짜증나서 그거 다 스킵했거든요. 마스터 컬렉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킵 되길래 스킵 다 했거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충분히. 캐릭터마다 질투 서사도 있어요. 그, 사이코멘티스인가? 그때 끝나면, 아, 뭐, 캠벨한테 전화하잖아요. 대장, 메리는 무사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또 나오미가 보면은 왜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죠? 왜 지키려고 하죠?
나 이 얘기 뭐, 인터넷에서 읽었던 것 같아.
뭐 당신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지 맞아요. 않나 하면서 약간 그게 코드가 보면 질투심인가?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캠벨이 자르죠. 그만 얘기하지. 뭐 스네이크는 저기 뭐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 막 하면서 얘기해서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텍스트 지문들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진짜 와닿아요. 이게 미연신가? 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애지당초 클리어를 하려면 캐릭터들한테 호감작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아.
메리라고, 나중에 메리라고 오타콘하고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하면은 메리를 고를 확률이 있는데, 나중에는 오타콘하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고를 수 있어요.
그, 거기가 딱 분기점이잖아요. 저기 그 왜 스나이퍼 울프전이 끝나고 나서.
맞아, 맞아, 맞아.
잡혔을 때 이제 전기 고문을 하는 씬이 있어요. 커먼 베이비 마냥 이제 한 가지 버튼 연타해가지고 버튼.
아, 맞아요. 예, 진짜.
거기서 이제 스토리 상에서 으윽 하면서 이제 하는데 버튼 눌러야 이제 체력이 계속 차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넌 강인한 남자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박사가 계속 이렇게 찝, 박사였나? 그...
아니, 아니, 오셀롯이었을 거야, 아마.
아, 그랬나? 예. 거기서 한 명 계속 찝찝대요.
맞아요, 오셀롯, 오셀롯.
근데 이제 거기서 포기를 하면 이제 루트가 갈리죠. 포기를 하냐, 버티겠냐.
아, 맞아. 그 버티는 루트가 있다.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그냥 안 버티고, 그냥 안 누르고 죽으면은 게임 오버 뜰 때 보통은 이제 뭐 스네이크 다이즈 오버 뭐 스네이크 스네이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그걸 안 누르고 죽으면은 대사가 달라집니다. 리퀴드가 그래요. 아니 살려는 노랬지 왜 죽였어? 막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오셀롯이 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대사가.
그리고 또 거기도 있거든요.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탈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자력으로 탈출하는 거하고 야 역시 사랑 중에 사랑은 츤데레라고.
아.
또 한 번 구하러 와요?
누가 또 구하러 옵니다. 예, 이거는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길 권해서 말을 안 할 건데 구하러 와요. 근데 이게 정말 얘가 갑자기 왜 나와? 이 정도 급인 애가 와가지고
그렇긴 해요.
야 그런 거 보면 뭐야 갑자기 이거 아까 시오리 얘기하셨잖아요.
아 예.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와. 드림 마냥.
예, 갑자기 나오네.
참 또.
형이 그렇죠. 거기서 왜 나와?
중2병 느낌도 살짝 있긴 해요.
아, 저 특히 그 오타콘 처음 나왔을 때 약간 몰입이 확 깨더라고요. 아, 이거 일본 게임이었지? 약간 이렇게 만드는?
아, 저는 이번에 다시 해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오타콘의 풀네임은 오타콘 컨벤션이었지. 아, 자기가 얘기해요, 게임상에서.
네, 이름은, 내 이름은 석호인데 정확하게는 서울 코믹 월드야.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러자 대사 중에서도 이제 스네이크만 자네도, 너도 오타콘이? 너도 만화 좋아해? 그걸 묻잖아요.
행색이 딱 봐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플레이를 내가 그러니까 적을 묻지르고 하는 것보다 뭔가 계속 듣고 읽어내야 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워낙 듣는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좀 많은 작품이긴 해요. 전체적인 백스토리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맥락을 좀 이 텍스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고 해야 좀 게임의 재미가 좀 많이 몰입이 되는
그래서 네. 그런 네. 게임들이 전형적으로 뭐 위쳐라든지 그 뭐 요즘 어쌔신 크리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임들의 조상님 아닌가 싶어요. 배경 지식 모르고 하면은 그냥 아이, 별로인 게임이네 이러기 딱 좋은.
아니 그 슈퍼 페비콤 때 보면은 그 춘소프트에서 잘 나왔던 사운드 노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냥 이제 텍스트 형태의 소설책 같은 개념들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뭐 제철초 이런 작품들이 꽤 유명했던 네?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처럼 이게 진짜 뭔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좀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짜증날 수는 있어요. 확실히. 아까 언급드렸던 나스타샤 로마넨코 같은 경우도 아, 몰라도 되는데 알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해져. 쉬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탱크 공격법을 알려주거든요. 나스타샤 로마넨코 하면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거 투포 쓰는데 달려가도 되는 거야. 달려가다 맞아요. 잘못하면 맞아서 나만 죽고 막 이래버리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이 깨는 게 뭐 오타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또 깨게 만들었던 게 그 사이코멘티스 잡을 때였거든요.
진짜 사이코멘티스가 여러 번 나오긴 해요.
아, 얘가 그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뭐 도발적이고 뭐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넌 난 상대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딱 이제 보스전 끝나고 죽을 때 되니까 나 너무 힘들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면서 마지막에 정보를 친절해 주잖아요.
아니 그거 너무 그 일본 만화스럽더라고요 이게.
어 약간 그래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패턴페인에 보면은 트렌치 레베녹이라고 레베녹이라는 이름으로 사이코메티스 어릴 때가 등장을 해요.
아 네.
그때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는 뭐 스포긴 하지만 그때 당시 리퀴드 스네이크를 데리고 이제 가버리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이제 알게 된 거다라는 설정인 거죠. 메탈 기어 솔리드 1까지 봐보면은 저렇게 미스테리였던 친구로 표현이 되는데 나중에 자르고 자라고 나서 했더니만 이렇게 됐어라는 설정인데 아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2013 E3 때 코지마 히데오를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메탈 기어 솔리드 리메이크를 원했고 실제적으로 외주 스튜디오를 좀 알아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준비를 했던 상황인데 뭐 이제 방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됐던 상황이긴 하죠. 실제로 돼서 뭔가 정리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메탈 기어 사가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만들 수는 있겠죠.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 코나미가 IP를 갖고 있으니까 만들 수는 있겠는데 과연 누가 잘 만들어낼까? 물론 아,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잘 만들 수 있고 어쩌면 메탈기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코지마 히데오라는 사람이 몇 번이고 이제 그만 만들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메탈기어 2 때도 그랬고 이제 3 때를 만들고 나서 이제 좀 더 괜찮았다가 이제 그 정리를 하려고 해서 4 때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상층에서 계속 만들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트라이를 했대요. 내부적으로 감독들한테 맡겨보려고 했대요. 그 메탈기어 솔리드 메탈기어 라이징 같은 경우도 원래 실제적으로는 내부에서 맨 처음에 빌드를 만들다가 이게 티처 데모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혀 진척이 없어서 결국은 사장될 뻔한 거를 이제 플래티넘 게임즈랑 미팅을 하면서 외주를 주고 정리가 된 극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트라이는 많이 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원작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내가 도전해보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대단한 게임에서 잘 만들면 본전이겠죠. 근데 못 만들면 진짜 완전 독이 든 성배니까. 진짜 욕은 욕대로 먹는 거니까. 재미적인 거에서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이코메디스전 전투를 많이 얘기했지만 확실히 전투적인 디자인에서 많이 말씀드린 대로 그 전투가 참 여러 가지가 많아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름의 좀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는 느낌? 그 리퀴드 스네이크 때를 전투씬을 생각하면 리퀴드 스네이크 때 전투씬은 약간 복합 요소가 돼버리잖아요. 그 렉스도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괴된 데서 격투도 해야 되고 나중에 추격신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추격신은 뭐 등장하는 개념이 없지만 잘 생각하면 앞에 뭔가 예행 연습들이 좀 있어요. 그 오셀로 때 뭐 전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격투 같은 경우는 그레이폭스랑 대결할 때 보면 처음에 총 쓰는 줄 알았더니 이제 주먹을 하다 보면은 바로 그거야 하면서
넌 내가 인정한 남자.
그렇죠. 이제 진정한 격투가는 손을 쓰는 법이지 하면서 나랑 싸우자 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칼 버리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격이나 뭐 이런 관련된 거에서 자세히 보면은 다른 면이긴 하지만은 비슷한 관점에서는 니키타 미사일로 그 가스실에 전기 통하는 거를 파괴하는 거 그거의 개념에서는 이제 니키타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거고 스나이퍼에서 어쨌든 라이플을 쓰잖아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스나이퍼 라이플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PSG1이라고.
네.
근데 이게 사실 2010년대 중반 넘어가면 안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단종되기도 했고 워낙에 좋은 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엔 거의 안 쓰이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는 사실 당시에는 이 총기 라이센스라는 개념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원래 그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사실 라이센스라는 개념이 부각이 안 될 때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총기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다 따서 오시는 분도 있고 워낙 이쪽이 그렇지요? 많이 발달해서 아니면 이제
우회하죠.
우회해서 만들죠. 총기를 비슷하네요. 약간 디자인을
대표적으로
바꾸죠.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하죠.
아니 그쵸. 뭐 메탈 기어 솔리드 팬텀 페인도 약간 디자인을 바꿔서 만들었죠. 네. 결국은 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총기를 써서 매우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그 효과나 이런 것도 다 살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그 약간 우회해서 만든 병기들이 좀 많은데 네. 생각보다 반갑더라고요. 이게 병기도 진화하다 보면은 형태가 많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옛날 모던 워페어 1에서 지금 최신으로 나오는 콜 오브 듀티 보면은 그 쌍안경도 이거 두 개짜리였다가 네 개, 네 쌍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장치였죠.
네.
PSG는 참 오랜만에 봤던 저기 저기는 저도 요번에 하면서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PSG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만약에 이 게임 시리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근데 이걸 완성형으로 풀어놨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보면 팬텀 페인인 것 같아요.
아, 뭐, 그럴 수도
아쉽긴 할 수도 있겠지만, 분량상. 제가 이 콰이어트라는 캐릭터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제가 볼 때 이거 메릴에서.
메릴일 수도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뭐 스나이퍼 울프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저격형 적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 편에선 포춘이라고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레이저건 같은 걸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즈 대타로. 예.
시리즈 대대로 약간.
이런 역캐들을 좀 있어요. 예. 좀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있어요. 다 있는데, 그 3편만 이제 남자인 걸 빼고는, 정확히는 이제 할아버지죠. 그분만 빼고는 메탈기어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 스네이크 사가에서는 스나이퍼 하면 다 여성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1편 할 때는, 이거 왜 넣은 거야? 개쓸모없게 이랬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98년 정도의 청소년이 이걸 했으면은, 좀 설렜을 수도 있겠다.
아, 스나이퍼. 물론 이제 그래픽적인 거에서는 뭐, 모르지만, 아, 진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너무 섹시했어요.
아, 98년 그래픽이면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는 게 아, 오타콘이랑 스토리 넣으려고 일부러 그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뭐 오타콘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서사가 좀 복잡한 성사기도 하고
사실 오타콘이 네. 그 캐릭터의 죽음에 의해서 각성을 하게 되잖아요 가치관 자체가
근데 오타콘이라는 캐릭터가 이게 약간 네타 아닌 네타 그러니까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를 드리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각 시리즈마다 자기가 좀 그 되게 아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가 스나이퍼프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연대감이 아마 근데 이제 그게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느낌으로 왔겠죠. 처음에 인질로 잡혔었는데 나중에 이제 동화돼서 사랑을 해서 근데 그 여자도 그 사람이 싫진 않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감정이었고 2편은 자기 여동생이 죽죠. 4편은 나오미 폭스 나오미 캠벨 나오미 폭스였던
걸로 나오미 캠벨이요?
아, 나오미 캠벨 뭐
나오미 헌터구나. 죄송합니다. 나오미까지만 기억해서 나오미 헌터랑 썸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발 단계에서 씬에서도 둘이 이제 키스씬까지 있던 거는 기억하는데 그 같이 이제 탈출한 다음에 원래 개발에서는 둘이 이제 관계를 맺는 씬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난이도가 이제 그
수위가
높아져서 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나오미도 죽죠. 예, 자기 폭스다이가 퍼지면서 나중에 죽죠. 지금 원래는 이미 죽어야 될 몸인데 연명하고 있었다라는 설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보면 오타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안쓰러운 캐릭터긴 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뭔가 좀 미중형 간지로 바뀌는 거는 약간 덤이긴 한데 뭐 원 때 약간 좀 어리숙한 느낌은 그때 이 원의 느낌이 참 원의 느낌이 좋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타콘이 2부터는 약간 뒤에서 조력하는 느낌이 강하니까.
아 그리고 외모가 좀 너무 많이 상영받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쵸, 예, 버프 많이 받았어요.
1편만 봐도 무슨 심슨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네,
되게 막 그냥 진짜 오타콘.
난 사이언티스트 느낌.
네, 근데 이제 4 때 되면은 어우 미중년이 따로 없어요. 진짜 잘 생겼어요. 뭐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오타콘은 아시겠지만은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메탈기어 렉스를 만든 장본인으로 나오는 이제 설정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때에는 이제 아버지 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팬텀 페인 이제 이전의 이야기들에서 좀 꾸며지는데 기구한 운명이 있던 캐릭터였다.
어떻게 보면 진주인공은 오타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약간 화자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뜬 소문이긴 한데 이게 메탈기어 3라는 얘기를 이제 아까 들렸었던 이제 그 전 디스크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이들은 이걸 메탈기어 2의 리메이크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를 이렇게 만들었다. 좀 설정을 바꾸면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에서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발칸 레이븐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 발칸 레이븐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랜만이네. 아, 근데 진짜 그 탱크전이 제일, 전 개인적으로 보스전이 제일 허무했거든요.
아,
그 구멍만 잘 맞춰서 폭탄, 이제 그레네이드 던지면은 딱 세 번만에 죽거든요. 잘못 맞추면은 데미지가 덜 다는데 두 번, 세 번이면 진짜 끝나요. 그냥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참 허무하기도 했고.
아, 그래서 메기솔 1 보스전이 생각보다 이게 워낙 자원이 많이 들어간 게임이다 보니까 좀 조잡해 보일 때도 있긴 해요, 이게.
맞아요.
나중에 뭐, 4나 5 정도 되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비슷하긴 해요. 근데 사실 좀 비슷한 면은 있어요. 4가 집대성은 됐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와서 이제 접했으니까 느낀 거지만 5 때 느낌을 4에서 구현했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엔진 같은 경우는 더 있는데 일부 지역만 60프레임이 가능했고 그게 가변으로 떨어지면 거의 15프레임까지 떨어졌거든요. 기본이 32였어요 보면은. 근데 뭐 요즘 세대 이제 마스터 컬렉션 2에 나올 확률이 크니까 나오긴 하면은 그래도 60까지는 올려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근데 스위치판에서 30, 60프레임 지원 안 되는 건 좀 아쉽긴 하더만요, 진짜. 야, 스위치인데 이게 그래도 메탈 기어 솔리드 2 때면 야, 그래도 30, 60까지는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스위치 후속작 기대해 봅니다.
뭐 그거는 아직 뭐 먼 얘기니까. 뭐 내년쯤 발표할 수도 있겠죠.
네. 갑자기 막 이제 오타콘 얘기를 해 가지고 오타콘에 대해서 쭉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 할아버지가 오펜하이머예요?
아니 뭐 비슷하게 연계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스토리정을 제가 본 이건 없어서.
쭉 보고 있는데
뭐 대충 비슷할 수는 있겠네요.
할아버지가 뭐. 맨하튼 계획 참가자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이것을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을 싫어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오펜하이머 아닐지 몰라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1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보다 보니 오펜하이머
너무 오펜하이머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너무 그건 실제 역사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어느 한 사람이 후손이 오타콘이다. 그러면서 얘가 그런 재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핵병기를 만들었던 거다라는 설정이겠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은 좀 공상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지만 이게 발매됐다 98년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야 이게 뭐 미국에서 저런 것도 만들고
세기말 감성 생각하면은
그렇죠 엄청났죠 뭐 그... 사실 메탈 기어 솔리드 2 때 가면은 좀 너무 같다 싶을 정도의 이펙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인 느낌에서 그러다 보니까 메탈 기어 솔리드 스네이크의 역사가 기준에서는 1이랑 4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때는 라이덴이라는 캐릭터를 또 등장시키면서 세대교체를 한번 하시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좀 갈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4에서는 또 좀 다시 이제 좀 기적적인 회생을 했죠. 그 라이덴이라는 캐릭터가 주는 간지가 또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잘 보여줬던 것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3D화 돼서 지금의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느낌을 보여줬던 작품의 효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탈 기어 솔리드 1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한 줄 평 내가 생각하는 메기솔 1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저희가 못 다룬 얘기들이 참 많긴 합니다만 이 얘기들은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이야기할 구성들이 생기면 어펜드 디스크로 따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끝난 줄 알았죠?
네, 지금 현재에서는 요 정도 선으로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메기솔 1이란?
이거 왜 영화로 안 만들고 있을까?
아, 정확하게 지금 만드는 계획은 있고요. 이게 몇 년째 지금 드랍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을까?
근데 원차티드나 이런 꼴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려진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만 말씀드리면 소니 픽처스에서 영화를 만들고요. 콩스컬 아일랜드 했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근데 신기한 건 메탈 기어 솔리드 1부터 4까지의 모든 연대기를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만든 게 낫지
않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원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그게 공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이에요. 공개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원부터 포까지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감이 안 잡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스네이크 배역도 뭐 확정이 됐었대 지금 그게 뭐 어떻게 뒤집어졌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것도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한 10년 됐을 거예요. 이 지금 프로젝트도. 가장 최근에 인터뷰를 해봤을 때는 뭐 진행하다가 섰다가 하고 있다 뭐라는 식으로만 언급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코지마 히데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다고는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이가 안 좋을 텐데 이게는 영화는 소니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소니에서 이제 권장을 많이 했고 어차피 감독도 그게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줬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왜 소니에서 만들까?
아니 소니 픽처스라는 컬처한 영화사가 있잖아요.
자국내.
네 그리고. 자사의 그 영화 브랜드들을 이제 만들려고 뭐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탄력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차티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서 성공을 좀 했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 깔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말했던 미연시의 탈은 이제 잠입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와 진주인공은 오타콘이다. 나중에 보면 기지 폭발할 때도 그거 제어 다 오타콘이에 사실상 주인공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락밴드 중에 Bring Me The Horizon이라고 있거든요. 얘네 유명한 곡 중에 Shadow Moses라고 있어요.
아, 예,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 했더니 이거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데스 스트랜딩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이걸 여기서 알았네. 감사합니다.
게임 이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은 게임적인 가치가 있고 그 기능적인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관점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에 그런 걸 시도한 작품들이 없지 않았고 많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작품이라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큰 기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입 옵션도 물론 뭐 있고 말씀하신 게 다 맞지만 그에 앞서서 이 작품이 주는 파장이자 여파가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84번째 스테이지로 알아봤던 메탈 기어 솔리드 1이었습니다. 자, 레트로 피플 2024년 첫 번째 시간이자 네, 디스크 2 84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는 회차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앞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거 이 IP만큼은 소니가 어떻게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되긴
해요. 제발 좀 사가지고 코지마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외주로 그냥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제발 만들어주세요.
제발 라고 한다. 메탈 기어 서바이브 이딴 거 안 만들었으면
어다 워트나이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안 돼요. 예, 아,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예. 어렵죠. 예. 그래요. 네, 소감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 게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계속 손은 대볼 것 같긴 한데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장기전에 대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오타쿠 나이팅.
오타쿠 나이팅. 게임 오늘의 방송 소감이 오타쿠 나이팅이라니. 예.
저는 이 게임 해봤더니 오히려 약간 팬텀 페인 하러 가고 싶어지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게임 소감이 아니가요? 방송 소감이에요.
재밌다고요. 아무튼.
아,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즐거웠고요.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녹음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참 부산에서 때문에 죄송했고 아무튼 감사했고.
더워요.
아 진짜 덥습니다. 저희가 이 겨울에 후끈후끈. 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만 또 중반부 넘어서는 또 저희가 또 버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활기차게 가지 않을까. 게다가 10주년이니까 네, 또 뭔가가 더 액션을 또 힘을 빡 주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을 쓰면 잘 안 했지만은 주변에 많이 좀 광고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예, 구독자 좀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영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구마구 예, 저희가 이제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사이트에도 많이 가입해주시고 다른데 이제 좀 해놨으면은 예, 많이 많이 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자,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모두 2024년 활기차게 보내시면서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청탁꾼 여러분. 코인입니다. 이 방송을 제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 다는 것은 아마 공지를 통해서 좀 보셨을 거고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더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뭐 그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저의 불찰이자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면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방송을 진행해오면서 제가 타 채널에서는 좀 한번 언급을 했는데 번아웃 아닌 번아웃이 조금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좀 바빴고 예, 상황은 상황대로 조금 이제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들도 많다 보니까 방송 자체에서 제가 이걸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동력을 상실을 좀 하면서 올해를 조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본편 이후에 녹음이 진행이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작업 적인 부분에서 퀄리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상충돼서 제 스스로가 좀 많이 심겨웠던 상황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딜레마들에 의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우여곡절들이 오는 시기들이 좀 있긴 마련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조금 세게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편집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문하실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이제 크루분들 중에서 이제 편집을 도와주신 분들은 지금 아기의 손을 떼신 상태가 됐고, 이제 그게 안 좋다는 문제보다는 그분들의 생업이 너무 바빠지고 그 생업에 몰입을 해야 되실 상황이 좀 벌어졌던 것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좀 더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HRP 전 채널들은 제가 제 손에서 다 편집을 다시 처음처럼 이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타 채널은 아마 공지가 나갔던 부분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모로 좀 딜레마도 많았고, 기획에서 준비를 해서 새롭게 런칭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더딘 상황이고, 10년 이상을 좀 방송을 해오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항상 망설이고 고민하던 시간이 늘어졌다고 저는 제 스스로 자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쌓아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트로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주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더 한층 더 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언더그라운드인 관점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역량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지는 상황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번아웃 아닌 번아웃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방송이 늦게 전달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방송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다른 진행자들도 바쁜 상황이긴 하지만 의욕은 충만하기 때문에 늘 제 스스로한테 되뇌이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주변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함께 온 크루들의 노고를 폄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만 스스로 좀 더 정신 차리고 정신줄 붙잡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다 보니까요, 방송이 뭐 단시간 내에 다시금 뭐 활기차게 또 여러분들을 계속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꾸준히 뭔가를 좀 하겠습니다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문 아닌 반성문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레트로피플의 스테이지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후에 다음 에피소드가 좀 궁금해지실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스테이지는 잠시 쉬어가는 상황으로 하이테크를 준비했습니다. 예, 갑자기 왜 하이테크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녹음 이후에 저희가 녹음을 진행했던 게 있었는데 번뜩한 상황이었고, 요걸 빨리 쳐내야 되겠다는 상황이 들어서 일단 이 녹음은 다 마쳐놨고 편집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까지 작업을 하는 거는 금방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추스리면서 차분히 한 발자국씩 다시금 저희 레트로 탐험꾼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크루분들과 함께 한 걸음씩 느리더라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번이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게 돼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 하이테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